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5월 13일 화요일 불타는 숯불 같은 그룹은 살아있는 존재이거나 금으로 만든 그룹으로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다. 그들은 종종 하나님의 보좌 바로 옆에 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룹은 지성소와 휘장에도 수놓여 있다. 시편에서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상의 권능을 그분이 그룹을 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시적으로 표현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서로를 향해 날개를 펼치는 두 개의 순금으로 만든 그룹을 두도록 명령하셨다. 에스겔 1장 4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과 이사야 6장 1에서 6절, 요한계시록 4장 1에서 11절에 묘사된 장면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볼 수 있는가? 에스겔은 인상 깊게 그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그 시작은 혼란스러운데 이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곤경과 일치한다. 에스겔은 자기 앞에 놓인 장면을 살피다가 고개를 들어 이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다른 보좌 환상들과의 중요한 유사점을 주목하라. 에스겔이 목격한 생물은 요한이 본 환상에 나타나는 생물들과 같은 사자, 독수리, 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에스겔의 앞선 기록에는 네 얼굴을 가진 신비한 생물의 구체적인 이름이 없지만 이후에 다른 보좌실 장면에서 그들은 그룹이라고 불리며 이사야의 스랍 환상에 나타난 불타는 숯도 볼 수 있다. 그들은 요한의 환상에 언급된 생명체들의 얼굴과 동일하다. 모세와 하나님의 전형적인 만남의 장소였던 언약궤이든 선지자들의 숨막히는 환상 가운데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마다 그룹들은 항상 그곳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바로 옆에 배치된 천사를 살펴보던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교훈입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룹은 하나님 보좌 옆에 서 있는 동일한 존재이다. 사람이든 보좌의 천사이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졌다. 묵상.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그룹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이사야가 한 대답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선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거룩한 지성소. 지상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상징이 되었던 성소와 성전에서 한 칸은 그분의 임재에 받쳐졌다. 그룹을 수놓은 그 입구의 휘장은 한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의 손으로도 들려져서는 안 되었다. 그 휘장을 들어 올리고 명령 없이 지성소의 거룩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었다. 왜냐하면 속죄소와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천사들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분의 영광, 어떤 사람도 쳐다보고는 살 수 없는 영광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8권 284. 다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속성을 조금씩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이 소원을 만족해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을 소망하면서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행복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에서라고 표현되듯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뿐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기쁨과 생명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그곳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라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땅, 죄악의 세상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늘의 구원에까지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한 삶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라는 참 행복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으로 미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흑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은 각각의 의자에 앉아 있으며 아이 한 명은 바닥에 앉아서 놀고 있지요. 이 사진에 나오는 두 여인 중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70%는 1번 여성을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아이와 여성이 마주보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늘 그의 시야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를 의자 밑으로 넣어두어서 아이가 놀 때 넘어지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도 진짜 엄마라는 증거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번 여성이 엄마라고 주장한 이들은 오히려 등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둡니다. 아이들은 낯설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며 놀지 않고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등을 지고 노는 게 본능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리의 모습 또한 진짜 엄마는 아이가 위험할 때 얼른 일어나기 위해 절대로 뒤로 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다리를 가진 여인이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진짜 엄마라고 정해진 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진짜 엄마인지 그 근거를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는 관찰력과 추리력을 테스트로 만들어졌던 FBI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제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힘입어 우리의 영적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삶의 행복을 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열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자식조차 죽음에 이르게 한 세상의 왕 애굽의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벗어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지는 열 가지 재앙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감격하여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합창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든 꿈과 같은 경험을 한 지 단지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한껏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주시는 계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할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법은 강제력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저 앞에 경찰차를 만나거나 혹여 경찰이 서 있으면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법의 틈을 찾아서 우리의 유익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결코 법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혼자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죽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홍해를 방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며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힘들고 버겁고 불편함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은 아담을 위한 행복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계명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는 행복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에서 구원임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사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도 아무 얘기가 없고 그를 메고 왔던 적극적인 친구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작은 자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만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예수의 선언을 참담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오히려 예수님이 거론하시면서 힘을 주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들뜨신 것일까요? 지붕까지 뜯어내며 기어코 자신 앞에 다가온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혹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를 그렇게까지 메어와서 내렸던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1930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쉘 실버스타인. 야구도 댄스도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림과 글을 쓰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리고 쓴 유명한 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로 시작하여서 사과는 팔아 필요한 것을 사게 하고 가지는 잘라 집을 만들고 줄기는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동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참 숙연해질 만큼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나무의 삶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글의 앞권은 마지막 표현입니다. 소년이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나무는 행복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나무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뻐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삶의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만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주셔서 중풍병에 걸린 타락했던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근심하던 병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남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쳐 자기를 만나러 온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오셨고 생명까지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창조하심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삶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음속으로 예수를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기관은 예수님을 참람하다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에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참람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참람함이 될 것도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굳이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베일런트가 주도하여서 하버드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결과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1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72년간의 생애를 추적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년을 넘기면서 배우는 연출자가 되고 운동선수는 감독이 되었다. 일반적인 사교활동은 줄어들지만 이 시기에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프랑켈 브룬스위크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짓궂은 장난으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며 좋아하는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한 유머로 다른 사람들을 웃음짓게 하도록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깨달음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서의 발달과 수년에 걸친 경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은 자기를 위한 편안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5쪽에는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편안함에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려면 필요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살피셨고 자기에 대한 참남대다는 비판도 감수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느 것이 행복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추구하는 편안함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행복이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쉽지 않은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어려움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행복이니까요. 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의 초청처럼 이젠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 아니면 안 돼. 나밖에 없어. 나만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듯 어쩌면 교만, 아집, 욕심 많은 심술쟁이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이시기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였기에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죗된 생활은 무언가 우리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죗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어 고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시 결과가 사망이지 죄를 지으면 사망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신들을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신을 달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노하여서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신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하셨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시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내 죄삼을 받았노라.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심청전이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이야기는 재미도 있고 또 멋진 해피엔딩까지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의 이야기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을 꼭 바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처녀를 꼭 바다에 제물로 던져야 풍랑이 일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창세기 3장 5절에는 사단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관찰력과 영적인 추리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시면서 오늘 그 십계명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격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바로 삶의 행복을 주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실 그와 같았습니다. 인간들을 벌 주고 심판하고 무엇인가 바치게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열 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의 손에서, 애굽의 거짓 신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늘라 건너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싸늘한 추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떨어져 곤란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갈증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 바보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높임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는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하늘의 행복을 비록 이 땅에서라도 미리 맛보아 누리는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의 동정.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이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 그대 자신의 심령도 상처를 받을 때 그대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깊고 열렬하고 간절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직 흠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다.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하늘로 승천하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함은 먼저 치료되어야 하고 모든 흠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짐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품성의 모든 특성들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대는 영광 중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기로 계획하고 있는가?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은 훼손되고 말 것이다. 그대를 위한 사업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그곳에는 불화와 다툼과 비난과 불쾌한 말과 찌푸린 얼굴과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전혀 없다. 평화와 행복에 그처럼 파괴적인 이 요소 중 어떤 것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선한 일에 부요해지기 위하여 연구하고 나누어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가련한 이 세상의 생애에 관하여 불평하는 일을 영원히 그치고 그대의 심령의 부담은 이 세상의 생애보다 더 좋은 생애를 어떻게 얻을 것이며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대가 여기에서 실수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대가 세상의 재물을 얻는데 평생을 바침으로 하늘의 재물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대는 무서운 실수를 범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는 두 세상을 다 같이 소유할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감받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와 같은 생애의 시련들은 우리의 품성에서 불순물과 결점과 거친 것을 제거해버리고 영광 중에 있는 순결한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련을 통과할 때, 고난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유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믿음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다만 찌꺼기만 제거해버리고 우리는 일곱 번 연단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나올 것이다. 남편의 위치. DC 부부에게 일요일 오후 집회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그대의 이름을 도저히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본 몇 가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D 형제가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D 형제의 부인이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은 굴복시키지 않은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아내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D 형제는 아내에게 양보했다. 아내의 판단이 남편을 지배하였으므로 D 형제는 여러 해 동안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 처음에 D 형제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착수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에 작아 보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나 나는 과거 얼마 동안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아래 낮추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연약한 판단력을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사탄이 그를 능가하게 되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머물러 있는 대신에 그는 아내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판단력을 왜곡시켰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 여자가 성화된 판단력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을 것 같으면 그녀는 성화된 눈으로 보고 성화된 귀로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를 올바로 이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시어머니 롯을 따라 베들레헴에 온 며느리 롯은 당장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삭을 줍기 위해 추수하는 밭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밭에 나간 롯은 천만 다행으로 엘리멜렉의 친척되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추수하는 현장에 나타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롯은 그날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온 힘을 다해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의 이삭이라도 더 줍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벌판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뒤를 따르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일꾼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따라 쉬고 일꾼들이 일을 시작하며 이삭길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던 롯을 보아스가 발견하게 되고 일꾼들을 통해서 그의 신분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알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이면 자신의 친척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게 신분을 확인한 보아스가 롯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롯 기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드디어 보아스가 앞으로 자신이 부인이 되며 끝내는 구속사의 역사에 그의 이름을 또렷이 남길 롯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가지의 친절을 베풉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롯에게 베푼 몇 가지의 친절을 찾아보십시오. 첫째, 내 딸이라고 다정스럽게 불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여인에게 내 딸이라니요. 하지만 당시의 관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왜 보아스가 롯을 딸이라고 불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부모들이 자신의 딸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지체도 부신 어른이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젊은 여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다정스러운 표현으로서 그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아스가 왜 처음 보는 여인에게 내 딸아라고 불렀는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친척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내 딸아 하고 자연스럽게 불렀을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의 다정함을 담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둘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의 모습에서 사랑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족으로서 룻을 지켜야 된다는 보호 심리가 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을 떠나 다른 사람의 밭을 전전하는 룻의 모습을 보아스는 용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밭을 전전하지 않아도 자신의 밭에서 룻에게 충분한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야겠다고 보아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은 룻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을까요? 보아스는 이미 룻이 자신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보아스 앞에서 얼굴 두기도 어려웠던 룻은 지금 아무것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룻은 이제 마음 놓고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녀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녀들은 아마도 남자들이 곡식을 앞서 베고 가면 뒤에서 단으로 묶는 일을 하던 여자 일꾼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당시에 남자 일꾼들을 소녀라고 불렀던 것과 동일한 표현일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곡식단을 묶는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인들이 곡식단을 묶으면서 흘리는 이삭을 마음껏 주우라는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아마도 조금 전까지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여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곡식단을 묶고 가끔씩 흘리는 이삭을 하나씩 주었을 것입니다. 눈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인들의 뒤를 따르면서 마음껏 주우라는 것입니다. 넷째, 일꾼들에게 특별히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절대로 룻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룻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눈치를 보며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들판에는 여러 각지에서 몰려온 일을 하기 위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인들도 일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언제나 여인들로서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하는 장소도 마을에서 떨어진 들판입니다. 만일 난폭하고 성질이 고약한 일꾼이라도 한 명 있었다면 실로 민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인을 비하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말로 굴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한 룻에게 보아스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밭의 주인으로서 일꾼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룻을 절대로 건드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다섯째,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함께 마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안 되었지만 보아스는 분명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점심도 함께 먹고 새참도 함께 먹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말은 룻에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이 얼마나 귀했는지 아시지요? 그 지역은 물이 너무도 귀해서 함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옮기면 가장 먼저 우물을 파거나 확보했습니다. 그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도 제가 어릴 때 마을 전체에 우물이 딱 세 곳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나절이면 동네 아낙들이 우물가에 모여들었습니다. 훗날 수도가 설치되면서 집집마다 수도가 놓여 그런 풍경은 사라졌지만 우물은 그렇게 매우 귀했습니다. 하물며 룻이 살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죽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룻은 아침에 일찍이 집을 나서면서 물이나 제대로 챙겨왔겠습니까? 만일 일꾼들이 물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목마름을 감수하면서 이삭을 주워야 하는 것입니다. 룻이 살던 당시 베들레헴에는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우물을 마시고 싶어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물을 보아스는 룻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친절과 배려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